예, 82문서부터 84문까지 오늘 보겠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배우고 있는 그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소요리 문답이 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배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복습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82문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이 타락한 이후 인간으로서는 이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그 계명을 범합니다. 83문.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합니까? 답이 어떤 죄는 그 본질로 보나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을 보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84문.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답이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이생과 내생에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십계명이 끝나서 82문서부터 우리가 마지막까지 보면 107문까지 나오는데, 이 소요리 문답의 흐름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82문서부터 84문에서 이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이걸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85문에 가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대답이 믿음과 회개와 은혜의 도구,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죠.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기도. 그래서 지금 85문에서 그러면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믿음, 회개, 은혜의 도구를 말하고, 86문에서 믿음을 다루고, 87문에서 회개를 다룹니다. 그리고 우리가 86문, 87문은 구원의 순서를 배울 때에 효력 있는 부르심 뒤에 우리가 믿음을 배웠고 회개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스킵을 합니다. 그래서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과 회개, 이거는 다뤄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이제 도구, 은혜의 도구, 죄송합니다. 은혜의 도구. 그래서 은혜의 도구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89문, 90문이 이제 말씀을 다루고, 그 다음에 91문서부터 93문이 성례를 다루는데, 종합적으로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94문, 95문이 세례를 다루고, 96문, 97문이 성찬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98문에 가서 그 은혜의 도구 세 가지, 세례도 달았고 성찬도 달았으니까, 그러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기도. 그래서 99문서부터 107문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소요리 문답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제 예수님으로 의하여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가르치고,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다루는 거에서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이 은혜의 도구,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십계명이 끝나고 이제 그 진노와 저주를 그러면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이 소요리 문답이 지금 가리키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오늘 그러면 82문서부터 84문에 지금 종합적인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까지 십계명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배우고 나서 결론이, 그래, 이제 열심히 그러면 노력하여 십계명을 한번 지켜보도록 노력해보자. 그 결론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보자. 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하여 하면 틀립니다. 그죠? 구원을 받으려고 이제 열심히 지켜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려고 열심히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자기는 구원이 없는 사람으로 증거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제 십계명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열심을 내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지키는 의미와 목적,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다뤘었죠. 그래서 지키는 그 목적과 의미가 이제 구원받으려고 복받으려고 이게 아니라, 왜? 구원받으려고 십계명을 지키면 여러분이 완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구원이 없습니다. 복받으려고 십계명을 지키면 여러분이 완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목적이 되면 기독교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왜 그럼 십계명을 지키느냐? 우선 저희가 몇 가지, 세 가지로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이제는 뭘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표현을 최대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끝에 가서는 못 지키는 걸 알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또 붙잡게 되죠. 그러나 이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자식들이, 여러분이 뭐 많은 돈을 갖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 죽으면 재산을 크게 자기네들한테 줄 수 있을까봐 뭐 이런 꿍꿍이 속, 뭔가 받아내려고, 부모한테 뭔가 받아내려고 부모한테 와서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를 여러분이 기뻐 안 하십니다. 제가 그런 말도 했죠. 요즘은 하도 이게 한심한 꼴이 돼갖고 그렇게라도 찾아오면은 그냥 고마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 그렇게라도 찾아오면. 아예 안 오니까. 근데 그런 건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정말 부모를 사랑해서, 마음에서 사랑해서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이제 그걸 원하는 거지, 뭔가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아예 그, 뭐야, 40일 뭐 금식기도 이런 걸 해갖고는 아예 왜 하는가를 아예 정해놓고 하더라고요. 그걸 얻어내려고. 와, 깜짝 놀라겠어요, 이런 거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께 뭐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상하게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한테 안 주신 게 없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쵸? 영원한 복으로 따지면 안 주신 게 없는데 자꾸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거는 참 나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왜 최대한으로 지키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예수님을 이미테이트 하는 거죠. 예수님 삶에 참여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현실을 최대한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구원받은 이런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현실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죠. 또 하나는 뭐였어요? 천국 현실을 증거한다. 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고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벌써 이루어져서 그 현실을 최대한으로 증거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쁘게 이걸 최대한으로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지키는 그 삶이 좋은 삶이에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회개밖에 또 없죠. 왜?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또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 또 붙잡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고 또 열심히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고 또 열심히 지켜보려고 하고 이게 기독교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참 종교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이 은혜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는 행위의 반대말로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 제가 뭐 수도 없이 읽어드렸죠. 은혜가 되려면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행위가 아니고 행위는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은 우리 행위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면 심판밖에는 못하십니다. 너무나 고약한 마음은 자기가 행위를 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뭐 이런 복을 주셨느니 저런 복을 주셨느니 이게 정말 이게 나쁜 마음입니다. 아주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죠. 죽을 죄밖에 진 게 없어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이 무익한 종입니다도 이게 세상 겸손을 자꾸 얘기해요. 그죠? 세상에서 겸손을 떠는 거는 뭔가 한 거죠. 뭔가 했으니까 겸손하다는 소리를 듣죠. 아무것도 안 하고 겸손하다. 이 말은 말도 안 되죠. 세상에서는. 즉 무익한 종입니다를 그런 세상 겸손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뭔가 했어요. 그런데 안 한 거라 이 말이죠. 무익한 종은 진짜 한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참 종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제대로 지킨 자가 없단 말이에요. 단 한 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몇 군데 한번 보죠.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 이 전도서 같은 건 잘 안 읽게 되는데 7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한 명도 없다 이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말씀 제가 9절서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여기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죄에 빠져있고 하는 걸 말하면서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제한 삶을 저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서도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수정교회 같은 데서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긍정적인 그 사고, 그 사람의 얘기는 긍정적인. 그래서 죄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죄라는 컨셉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Positive thinking이라 우리 그 목사님이 굉장히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안 져요. 그럼 사람이 잘못하는 건 뭐냐? Mistake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로 Mistake라. 우리는 정말 코미디가 돼버리는데, 아,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은 이 사람 한 명이에요. 사실 저는 유명한 사람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옛날에 신학교에서 같이 다녔기 때문에 아는데 한국에 나와서 아주 유명하게 됐더라고요. 뭐 그 신문에도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도 나오고 뭐 그래서 야 참 나도 이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네. 그런데 이분이 말하죠. 교회에서 죄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말라. 죄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말라.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저를 사랑함으로써 저를 굉장히 생각해 주신 목사님이에요. 저한테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설교를 3주만 하면 교인이 반으로 준다. 저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반으로 줄어도 해야죠. 죄를 인정을 안 하는 것. 이것처럼 기독교 반대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가 없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다. 성경이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나 대신 완전한 삶을 살아주신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1초라도 그분이 없으면 저희는 끝장입니다. 오직 그분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고 사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교리는 구원받은 자는 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교리는 뭐냐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의무와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엔티노미언 이제 이 율법을 아예 지킬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반대편에 가는 거죠. 거기에 누굴 데려와요? 그 알규멘에 예수님을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못하러 하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만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라 야고보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 심판밖에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거야? 그럼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 예수님이 다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어? 그럼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네. 나는 이제 율법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네. 그걸 야고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산 믿음은 행위를 갖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화시키는 그 성화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거예요. 이 발트 같은 그 사람은 결국 어디까지 예수님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요. 참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셨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셨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아세요? 안 믿어도 돼요.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도 돼요. 왜?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결국 만민 구원론이 돼버립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다 해주셨으니까. 모두를 위해서. 이게요, 참,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조금 그 방향으로 가는 이 모습들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자유를 잘못 이해합니다. 제가 요번 주일날 이제 자유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죠? 지난주에 제가 광고만 하고 이제 넘어갔잖아요. 근데 참 기독교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유를 잘못 이해합니다. 하나님한테서부터도 자유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법들,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괴로움이 돼버립니다. 부담이 돼버립니다. 하기가 싫어요.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를 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에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사탄에서부터 자유,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 이걸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기독교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유를 얘기하는 이것처럼 고약한 마음이 어딨냔 말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진짜 아주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려고 그러면서 자유를 언급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건 죄입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몇 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해방이 됐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다. 율법 자체를 폐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이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져도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그 말도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무슨 말을 듣거나 무슨 말을 하면은 이렇게 탁 걸려요. 그 말은 취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말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제가 이게 참 버릇이 나빠요.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빨간 글씨로 돼 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해서 예수님 말씀이라 이 제가 예. 고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제가 우리 교회 말고 그 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 칼빈주의를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에 우러나서 모든 걸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위선이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한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안 하면 안 하는 게 죄입니다. 말씀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가 죄와 싸우기를 죽는 피를 흘리는 데까지 안 했다. 내가 위선이 하기 싫어서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고약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요만큼도 핑계가 없어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떠한 이유에도 뭐 안 지켜도 되는 것 같이 얘기가 나오는 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못 지키면 죄예요. 회개하셔야 될 문제지. 괜찮은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하냔 말이에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건 칼빈주의를 정말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마음에서 100% 우러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완전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 저희 뭐야 여기 계신 분이 아닌데 지금 그때 자기는 그 마음이 우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내가 내 손아래 사람이니까 한번 그냥 야단을 쳤지. 계속 기다리다가 어떡하려고요? 요만큼도 핑계가 없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의 의무예요. 그러나 내가 최대한으로 하고도 못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 붙잡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잘못 이해합니다.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정말 나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이제 그 율법이 나를 지옥에 보내는 그런 형벌을 줄 수 없는 즉 율법의 그 저주와 심판에서부터의 자유죠. 그러나 하나님한테서까지도 내가 자유한 게 아닙니다. 성화는 더욱더욱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지 자꾸 더 안 지키는 걸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말씀은 지키셔야 됩니다. 최대한. 아니, 사실 개념으로 얘기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 자기가 그렇게 안 지키면서 어떻게 괜찮은 것 같이 생각이 드는지, 이게 지금 누가 주는 마음인지, 이걸 좀 여러분이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제가 3절 말씀. 아까 말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이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최고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인정하고 항상 회개하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겉으로의 그 노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자체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기 위해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그래서 한번 정말 뭐예요 우리 기독교 삶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결국 천국의 삶은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종하지 못한 것 위해서 죄에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데 우리는 그 짓는 죄가 그냥 괜찮은 생각까지 드는 것까지 가버리면 어떠한 죄도 괜찮지 않습니다.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저의 뭐야, 장로훈련 받으신 분한테 한 권씩, 이거 말고도 몇 권을 사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국 번역이 된 걸 지금 찾고 있는데, 이거는 있네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내가 이 책을 이 사람이 번역한 대로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0장, 이게 뭐에 대해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그런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 20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복음하에서 신자들 위하여 사 주신 자유의 내용은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와 도덕적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며 이 악한 현세와 사탄에게 매인 신세와 죄의 지배와 각종 고통과 죽음의 가시와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출되며 동시에 하나님에게 자유로 접근하며 종 같은 공포심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랑으로 자진해서 하나님에게 공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율법하에 신자들에게도 공통됐지만 신약하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더욱 확대되어 유대인 교회가 지켜야 했던 의식적 율법의 멍에에서 풀리며 은혜의 보좌에 더욱 담대히 접근하며 율법하에 보통 신자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성령과의 더욱 충분한 교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나님만이 양심해 주시며 사람이 교훈이나 계명이 믿음과 예배의 문제에서 어떤 점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거나 다를 때에는 그것을 지키지 않을 자유를 주셨습니다. 즉 우리 교회에서 말씀대로 안 하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하니까 순종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주어진 거지, 항상 자유는 순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 읽어드리면, 따라서 그런 교훈들을 믿거나, 잘못된 교훈이죠, 그런 계명들에게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진정한 자유를 버리는 것이 되며, 맹신과 절대적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그리고 이성까지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3절, 그리스도의 자유를 빙자하면서 상습적으로 죄를 지으며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기독교적 자유의 목적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 목적은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되며 일평생 주의 앞에서 두려움이 없고 거룩하고 의롭게 주를 섬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나오는데 결론이 뭐예요? 이 기독교의 자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를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교회가 말씀대로 안 해서 나를 강제로 순종하지,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됐을 때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즉 순종을 하고 싶은 자유죠. 이 자유를 빙자하여 죄짓는 것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자유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죄에서부터 자유한 겁니다. 즉 사탄에서부터 자유한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 이게 자유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것은 오히려 사탄의 노예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근데 저희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교에도 제가 있었을 때 그런 바람이 일었어요. 앤티노미니즘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 것 같지. 이제 죄를 져도 괜찮은 것 같지. 이렇게까지 끌고 갑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저희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말씀. 최대한. 그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못 지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이거는 우리가 죽으라고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죠.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하셔서 이루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하여 나는 이제 그런 심판에서부터 자유,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죽으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그 다음의 단계도 이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 모습도 우리가 성경대로 얘기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원하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나는 어차피 못 지킬 거. 이런 핑계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안 주십니다. 최대한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됐을 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어차피 못 지킬 거. 뭐 어차피 나는 해방이 됐는데.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것은 뭐 제가 주일날 설교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로마서 7장 24절 25절. 즉 내가 못 지키는 것을 깨달아 이제 예수님을 붙잡게.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이 죄인, 이거 누가 나를 진짜 구원을 하겠느냐?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즉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찾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화가 된다는 것은 그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씀을 더 깨달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과 저는 저희가 더욱 추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에는 그렇게 써 있죠.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내 옷이 더러운 것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러운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행위를 내놓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나는 무익한 죄인이다. 거기서 뭘 끄집어내실 겁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서 물러가라.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다른데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밥도 줬고 제 말로 하면 너희가 내가 목마랐을 때 물도 주고 그랬더니 뭐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 에? 나의 사랑하는 자 어린 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안 믿는 자에게는 너희가 내가 굶주려도 안 줬고 내가 목마라도 물도 안 줬다 그랬더니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안 주셨어요? 이 반응을 보세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이 반응이 어떤가. 내가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안 했어요? 여기는 제가 언제 했어요? 그런 적이 없는. 물론 그 포인트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는 거하고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제 포인트도 이해를 해주시란 말입니다. 저희가 최고로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와, 최고로 했지만 결국 심판받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결국 이렇게 최고로 한 수준도 죽어 마땅한 수준이구나. 정말 정말 죽어 마땅한 수준인가를 깨달아갖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옆에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또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결국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결국 예수님 만날 때는 오직 예수님. 그분께 모든 면류관을 던져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그분, 왜? 그분밖에는 제대로 하신 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구원의 결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이 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83문에 여러분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합니까? 더 나쁜 죄가 있느냐? 우리 소혈이 문답은 있다고 얘기하죠. 어떤 죄는 그 본질로 보나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로 보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려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더 큰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즉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죄건 간에 그 받아 마땅한 심판 수준으로 얘기하면 다 똑같습니다. 조금 덜 조금 작은 죄라 해서 지옥 갈 만한 심판을 받을 만한 죄가 아니다 이 말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 수준으로 얘기할 때는 모든 죄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장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 근데 잘못 썼네요 제가 제가 다음에 찾아 드릴게요 에스겔서 8장 15절에도 너희가 이때 더 큰 죄를 볼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그 답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지금 이렇게 더 큰 죄가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짓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죠 아무리 커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죠 그러나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어떤 죄는 그 본질로 보나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을 보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 그럼 얽힌 문제들을 대의리 문답이 얘기를 해주는데 151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의리 문답 151문 이 얽힌 문제라는 게 어떤 건가? 죄는 다음과 같은 형편에서 더 악화됩니다. 첫 번째, 범죄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는 것인데 그들의 연령이 높거나 보다 더 많은 경험 혹은 은혜를 가졌거나 직업, 재능, 직위, 직분에서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를 만한 모범이 있는 경우에 그렇다. 즉 가르치는 사람을 더 심하게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죠? 야고보서에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특히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짓는 죄는 더 악하단 말입니다. 충분히 다 이해하고 알면서 짓는 게 되니까. 두 번째. 피해 당사자들 때문에 오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속성과 예배에 직접 대항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와 성령과 그의 증거와 사역들에 대항하며 윗사람들, 타고난 사람들, 특히 친족과 연고자들을 대항하며 성도들, 특히 연약한 형제들과 그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 모든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 복리에 대항하여 범죄할 때 그렇다. 세 번째, 범죄의 성질과 바탕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은 분명한 성문법을 대항하거나 많은 계명을 범했으므로 거기서 많은 죄가 포함되어 있거나 마음에 품었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쏟아져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중상하고 배상할 의지가 없다든지 수단, 자비, 심판, 본성의 빛, 양심의 확인, 공적 혹은 사적 충고, 교회의 권징, 국가의 징벌에 대항하며 우리들의 기도, 목적, 약속, 서약, 언약과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계약을 범하며 일부러 불손하고 염치 없으며 자만하고 악으로 자주 완강히 그리고 쾌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혹은 회개한 후에 다시 타락함으로 범죄하는 경우에 그렇다. 네 번째, 때와 곳의 형편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은 주일이나 다른 예배 시에 하든지 예배 직전이나 직후에 또는 실수를 미리 막거나 고치기 위해 다른 도움이 있을 때 하거나 공석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함으로써 그들이 충동을 받거나 불결해지기 쉬운 경우에 범죄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때까지 읽은 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성경 구절들을 주는데 100개가 넘어요. 이 성경 구절들이 100개가 넘게 지금 여기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시간이 되시면 한번 다 찾아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짓는 죄, 그런데 아예 내놓고 교회 앞에서 짓는 죄 구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스탠더드. 주일날 짓는 죄,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짓는 죄 구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시 짓는 죄, 아니면 그냥 자기 혼자서 아무데나 있을 때 짓는 죄 구분을 하고 있어요.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나 혼자 짓는 죄가 아니면 남에게까지 다 피해를 주는 죄,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뭐 아무리 작은 죄도 짓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래서 교회적으로 아예 내놓고 교회적으로 짓는 죄 이게 굉장히 굉장히 심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짓는 죄도 나쁘지만 그러나 영향이 덜 간다 이 말이죠.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짓는 죄는 이게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너무 두렵죠. 근데 뭐 노력하지만 또 죄를 짓죠. 그러나 노력을 해야죠. 왜? 이게 너무 커진단 말입니다. 그 영향이. 예, 그리고 이 죄가 받아 마땅한 보응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다. 이 생과 내 생에서 즉 이 삶에서 또 나중에 죽어서도 육체적으로 죽어서 받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여러분이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도 받아 마땅한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모든 죄가 똑같은 수준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스탠더드에서 지금 얘기하고 하는 거를 잘 좀 이해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믿음 회개는 우리가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은혜의 도구 세 가지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부터 다루게 되는데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우리가 말씀 그걸 다루겠습니다. 우선 기도하고 제가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교회에 넘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그 마음에 최대한 최고로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하여도 또 그렇게 지키려고 해도 결국에 가서는 회개와 또 예수님만 고백하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 후에는 또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 하는, 지키고자 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 그 사랑함이 잘 증거되는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